출애굽기 9장의 말씀에는 이제 세 개의 재앙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역병이라고 했고 요즘엔 돌림병이라고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악성종기, 예전엔 독종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악성종기로 1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박, 모든 재앙을 내리되 바로는 완고하게 버티는 상황들입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 주로 자연환경 주변에 내려서 역사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애굽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자연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신들을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직접 육체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험까지 들어가는 점점 심화되는 그런 재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했습니다.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계속해서 출애굽을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리도록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가 버티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정말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축들은 멀쩡한지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마음이 완강하니 즉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뜻이 헤아려진다 하더라도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센 땅에만 이 재앙이 오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실제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거기만 보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마음속의 합리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재앙이 애굽 땅에는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그만한 피해가 없고 버틸 만하니 다른 수많은 곳에 손해가 있어도 내 손해는 없으니 버틸 만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결국은 최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축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리게 되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전 경고가 있고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고도 그리고 유예 기간도 없이 곧바로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 공중에 날리게 되니 바로 악성종기가 짐승과 그리고 사람에게 났다 하겠습니다. 이 화덕이라고 했습니다. 화덕을 하게 되면 그냥 집안에 있는 작은 그런 아주 소규모의 이런 화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풀무지라는 용광로 전체를 말합니다. 굉장히 큰 대형도 있고 중형 소형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처럼 고통당하는 그 아픔이 마치 풀무불에 타 죽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임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니 하나님께서 그 당하는 고통을 너희에게도 갚아주신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표준 새번역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집이 발동하면 눈앞에 칼이 들어와도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성격 유형도 있습니다. 옹고집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선한 일을 이룰 때도 있지만 그것이 또 패망으로 가는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보여져도 아무리 피해가 있어도 그 마음이 결코 이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미 판단하고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판단, 자기 이익이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도 결국은 나가서 자기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완고하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눈앞에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완고하기를 주장했던 그런 바로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 언제나 살피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유례 없이 유박우박을 내리시는데 이번 성격은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의 말미를 주면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이맘때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말미를 주시죠. 그동안 결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을 내릴 텐데 이번 재앙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시는데 이번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셔서 믿든지 겁이 나서든지 하여튼간 피해 있으면 그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게 놔두려면 들에 있고 죽지 않으려면 다 집으로 안전한 것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재앙의 목적이 그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 단지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재앙이 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구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곧 마음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 간 후에 마음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급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급했던 마음 다 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는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정말 급하니까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도 잠시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적과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십자가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해가는 이 변화가 없으면 잠시 잠깐 뿐인 것이고 옛사람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올해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잠시 잠깐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도 곧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완악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돌아섰다 다시 돌아가고 돌아섰다 다시 돌아가는 이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단어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직업 일과 관련해서는 일하다, 일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예배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섬기다로 다 함축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출애굽의 구원, 그 목적은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 개인 예배, 공동 예배, 공예배, 모든 예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출애굽하신 그 목적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 출애굽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